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수사국 새 국장의 크리스토퍼 레이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면서 레이 지명자가 훌륭한 자격을 갖췄다고 말했습니다. 레이 지명자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시절 법무부 차관보를 지냈으며 현재는 법률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의 정치적 스캔들인 조지 워싱턴 다리 폐쇄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법무부 당국자들의 권고에 따른 결정이라며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장을 전격 해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과 언론들은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자신들의 측근에 대한 연방수사국의 수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미 전 국장은 내일 미 상원 정보위원회의 공개 청문회에 출석합니다. 이어 상원 정보위 소속 의원들과 별도의 비공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란 국회의사당에서 오늘 무장 괴한들이 총기를 난사해 적어도 두 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이란 언론들은 괴한들이 오늘 아침 테헤란 도심의 국회의사당에서 총을 난사해 경비원 한 명이 현장에서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엘리아스 하즈라티 의원은 괴한 3명이 각각 권총 한 자루와 두 개의 AK 소총으로 무장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목격자는 괴한들이 무차별적으로 총기를 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범인들이 아직 현장에서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괴한들의 의사당 난입 사건이 발생한 지 약 30분 뒤에는 이란의 국부로 칭송받는 테헤란 남부의 아야톨라 호메이니 묘에서 무장 괴한들이 무차별적으로 총기를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테러에 맞서 싸우는데 방해가 된다면 인권 관련법을 개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메이 총리는 내일 실시되는 총선을 앞두고 어제 행한 연설에서 테러 용의자가 위협이 된다는 증거는 있지만 법정에 세울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한 경우 이들의 자유와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또 테러범들의 형량을 높이고 외국인 테러 용의자 추방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메이 총리의 발언은 최근 연이은 테러 사건에 대한 영국 정부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야당인 노동당의 제레미 코빈 대표는 메이 총리가 내무장관으로 재직 중 2만 명의 경찰을 감축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집트 등 중동 국가들이 카타르와 외교 관계를 단절한 사태의 배후에는 러시아 해커들이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셰이크 모하마드 알타니 카타르 외무장관은 미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 연방수사국이 국영통신사에 대한 해킹과 가짜뉴스 송고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번 사태가 오보에 의해 촉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카타르 국영통신사인 Q&A는 카타르 국왕의 군사학교 졸업식 연설 내용을 보도하면서 카타르 정부는 미국과 긴장 관계에 있고 이란을 이슬람 강대국으로 인정한다는 기사를 올렸다가 삭제했습니다. 이는 가짜뉴스로 밝혀졌지만 이 뉴스가 게시된 직후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나라들이 단교를 선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전 세계 만성적인 물 부족 현상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어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오는 2050년까지 물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40% 늘어날 전망이라며 이에 따라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물 부족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터키 당국이 국제인권단체 관계자를 쿠데타 연루 혐의로 구금했습니다. 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이 단체의 터키 지부장인 타네르 클르츠 변호사 등 23명이 어제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터키 당국의 서류에는 클르츠 변호사 등이 지난해 실패한 쿠데타 배후로 지목된 제미 이슬람 학자 페툴라흐 귤렌과 연계됐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터키 정부는 지난해 7월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에 대한 쿠데타 미수 사건이 발생한 이후 5만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함지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7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하루 중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매체는 무엇인가요? 지금 듣고 계시는 라디오일 수도 있고요. 텔레비전 시청을 많이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사용과 또 똑똑한 손전화기, 판형 컴퓨터 사용이 늘면서 이동 중에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죠. 세계 미디어 소비 전망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여전히 사람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매체는 텔레비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루 평균 170분, 약 3시간 정도를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사용이 크게 늘면서 1위의 자리를 위협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터넷 사용은 하루 평균 140분으로 30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차이는 더욱 좁혀져서 2020년쯤에는 인터넷 사용 시간이 텔레비전 시청 시간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이 인터넷 사용자의 70% 이상이 모바일 사용자, 그러니까 손전화기나 판형 컴퓨터 등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하지만 새로운 인터넷 환경이 보편화되더라도 텔레비전이나 신문, 라디오, 영화관과 같은 전통적인 미디어와의 공존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원을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8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흐린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6월 8일 목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지방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30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2미터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미터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4도에서 27도, 신의주 15에서 29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4에서 26도, 함흥 13에서 30도, 끝으로 청진은 12도에서 2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레이 피터슨의 노래입니다. Tell Laura I Love Her. 로라에게 내가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라는 제목의 노래 함께 감상해 보시죠. Laura and Tommy were lovers. He wanted to give her everything. Flowers, presents, and most of all, a wedding ring. He saw a sign for a stock car race. $1,000 prize it read. He couldn't get Laura on the phone, so to her mother, Tommy said, Tell Laura I love her. Tell Laura I need her. Tell Laura I may be late. I've something to do that can. Drove his car to the racing ground. He was the youngest driver there, and the crowd roared as they started the race. Round the track they drove at a deadly pace. No one knows what happened that day, how his car overturned in flames. But as they pulled him from the twisted wreck, with his dying breath, they heard him say, Tell Laura I love her. Tell Laura I need her. Tell Laura not to cry. My love for her will never
chapel where Laura prayed for Tommy who passed away. It was just for Laura he lived and died. Alone in the chapel she could hear him cry. Tell Laura I love her. Tell Laura I need her. Tell Laura not to cry. My love for her will never die. Tell Laura I love her. Tell
Laura.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예, 이란 수도 테헤란 시내 두 곳에서 동시 테러가 발생해서 지금까지 50명에 가까운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상황 전해드리겠고요. 내일 영국에서 실시되는 총선에 세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부터 중국 전역에서 실시되는 대학 입학시험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 주요 지점에서 테러가 발생했군요.
네,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야톨라 호메이니의 묘와 국회의사당이 동시에 테러를 당했습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에 있는 의사당에 오늘 오전 괴한 3명이 진입해서 총격을 하고 자폭 테러를 시도했습니다. 이란의 최정예 부대인 혁명수비대 병력이 투입돼서 범인 일부를 사살했지만 이 반나절이 지난 지금까지 인질극이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잠시 전해 주셨습니다만은 의사당이 공격받는 같은 시간에 이란 혁명 지도자 호메이니의 묘도 공격을 당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의사당 공격과 거의 동시에 의회에서 20km가량 떨어진 아야톨라 호메이니의 영묘에서도 괴한 4명이 참배객들과 경비원 등을 공격했습니다. 이 괴한 가운데 3명은 현장에서 사망했고요. 1명은 체포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당국은 이 두 사건 모두 테러로 규정했는데요. 지금까지 최소한 12명이 사망하고 부상자가 39명이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란에서 이렇게 테러 공격이 발생한 것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요.
네. 이란은 이 테러가 빈발하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사이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이 좀처럼 테러가 일어난 적이 없는데요. 이 통제 사회이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보다 비교적 치안이 잘 관리되어 왔던 이란에서 이렇게 오늘같이 심장부를 노린 테러가 발생하면서 이란 정부와 시민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란 내무부는 비상대책회의를 긴급 소집했고요. 수도 테헤란 경찰은 즉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네. 자, 어떤 사람들이 저지른 일인지 그 배후가 밝혀졌습니까?
예, 사건 배후에 대한 이란 당국의 공식 수사 결과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은 오늘 선전 매체 아마크 통신을 통해서 우리의 전사들이 호메이니의 무덤과 이란 의회를 공격했다면서 배후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범행 동기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들의 소행이 사실이라면 이 장소를 밀어봤을 때 이슬람 시아파의 상징적인 지점들을 직접 겨냥해서 이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요 외신들은 설명했습니다.
네, 공격당한 장소가 이슬람 시아파의 상징적인 곳들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슬람 시아파의 맹주를 자처하는 이란은 이 시아파가 지배적인 이라크 정부군과 민병대를 지원하고 있고요. 또 내전 중인 시리아에서도 시아파 정부군과 민병대를 도우면서 ISIL 격퇴를 돕고 있습니다. 이 사건 전개 상황을 더 지켜봐야지 이번 테러 의 정확한 사정이 드러나겠습니다만 이번 일이 ISIL 소행으로 최종 확인된다면 이 ISIL이 이란에서 감행한 첫 테러 사건입니다. 이 국가의 주요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의회를 직접 공격한 것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근거지를 잃고 있는 ISIL이 이란에 대해 보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이 함께 공격받은 호메이니의 영묘, 이것은 이슬람 시아파의 성지로 불리는 곳이죠?
맞습니다. 지난 1979년 이란에서 발생한 이슬람 혁명을 이끈 아야톨라 호메이니는 이란의 최고 지도자로 이 종교와 정치 모두에서 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다가 1989년 사망했는데요. 이란의 국부로 추앙받는 인물입니다. 그의 지침을 따르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 대통령 위에 군림하는 이 최고 지도자로 계속 선출되고 있는데요. 이 호메이니의 묘는 이란인들의 성지입니다. 이 아야톨라 알리 하메이니 현 최고 지도자를 비롯한 고위 인사들이 이 기념일 등에 맞춰서 참배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시아파의 성지를 겨냥한 이 ISIL의 공격에 이 중동 일대 이슬람 종파 갈등은 더욱 극단적 양상으로 치달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슬람 종파 갈등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 양상이네요.
네. 이 며칠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연합 등 이슬람 순위파 7개 나라가 이 걸프 지역 반도 국가인 카타르와의 외교 관계를 동시에 단절하면서 이 교통과 물자 거래 등을 일제히 봉쇄했는데 이 카타르가 급진 테러 조직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과 함께 이란의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온 것도 배경으로 꼽혔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행한 아랍권 55개국 지도자 대상 연설에서 모든 양심적인 나라들은 이란을 고립시키는 데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고요. 이 카타르 봉쇄 사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ISIL 같은 경우 최근 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주요 공격을 자신들의 소행으로 주장하고 있군요.
네. 이 지난 토요일 영국 수도 런던 도심에 있는 런던 브릿지 일대에서 이 차량 돌진 테러가 일어나서 최소한 7명이 살해되고 50명 정도가 다쳤는데요. 이 ISIL이 사건 직후 이 자신들의 비밀 부대가 공격을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날에는 필리핀 수도 마닐라 인근 도박장에서 방화와 총격이 발생했는데요. ISIL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수사당국은 빚에 시달리던 도박 중독자가 벌인 사건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영국에서는 내일 8일이죠. 총선이 실시되는군요.
네. 내일 영국 전역에서 실시되는 하원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세계의 관심이 영국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의 조기 총선 요구안을 의결해서 2년 만에 실시되는 선거인데요. 당초 유럽연합, EU 탈퇴 협상을 주도할 만한 강력한 힘을 집권당에 달라는 메이 총리의 호소가 유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지면서 이 보수당이 압승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그동안 갖가지 변수가 발생하면서 이 투표 결과는 투표함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자, 그동안의 변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예, 테레사 메이 총리가 발의한 조기 총선 실시안을 영국 의회가 의결한 게 지난 4월 말이었는데요. 이후에 맨체스터의 공연장에서 자폭 테러가 일어나서 22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부상당했고요. 지난 토요일에는 수도 런던의 상징인 런던 브릿지와 버러마켓에서 차량 돌진 테러로 최소한 7명이 살해되고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 테러 대응책을 비롯한 영국 정부의 안보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이후 들끓었고요. 이 제1야당 노동당과의 복지 정책 공방이 이어지면서 판세가 흔들렸습니다. 지난 일요일 오피니언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집권 보수당은 43%, 노동당은 37%로 지지율 격차가 이 두 달 전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 크게 줄었습니다.
네. 이번 영국 총선 결과가 국제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예, 보수당과 노동당 어느 쪽이 승리하는가에 따라서 영국의 유럽연합, EU 탈퇴 절차 진행 과정이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이 보수당은 EU가 보장하는 단일 시장과 관세 동맹에서 완전하게 떠나는 이른바 하드 브렉시트를 표방하고 있지만 이 노동당은 좀 더 부드러운 접근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노동당의 경우 EU 탈퇴에 따른 충격을 간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EU 단일 시장과 관세 동맹의 혜택을 유지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내걸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중국 전역에서 대학 입학시험이 일제히 실시된다는 소식이네요.
네, 이 가오카오라고 부르는 중국의 대학 입학시험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중국 전역에서 일제히 실시되는데요. 이 경쟁이 특히 치열한 지역은 금요일까지 시험이 계속된다고 중국 교육부가 밝혔습니다.
네. 자, 올해 응시자는 얼마나 됩니까?
예, 중국 교육부는 2017년 대학 입학 시험을 치르는 학생이 총 940만 명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중국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대입 응시자는 해마다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이 최고조에 달했던 때는 지난 2008년으로 총 1,050만 명이 응시했고요. 2014년부터는 대체로 94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교육당국은 이 학령층 인구 감소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유로 앞으로는 이 수치가 약간 줄거나 이 현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대학 응시자가 900만 명이 넘는데 그럼 그 가운데 몇 명이나 합격을 하게 되나요?
예, 올해는 약 370만 명 정도가 대학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한 해 전보다 약 1만 명 정도 늘어난 것이라고 중국 교육당국은 밝혔습니다. 이 중국 당국은 치열한 경쟁에 따른 각종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 강력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 중국에서는 시험장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중국의 대학 입학 시험인 가오카오가 한때 중단됐다가 다시 부활한 것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가오카오는 중국의 문화대혁명 시기, 이 당시 공산당 지도자였던 마오쩌둥 주석이 엘리트 의식을 강조하는 부르주아의 온상이라고 비판해서 이 1966년부터 76년까지 10년 동안 중단됐다가 77년 부활돼서 올해로 40년을 맞습니다. 이 문화혁명 시기 중국의 대학에서는 이른바 출신 성분이 좋은 인민들만 대학에 갈 수 있었습니다. 이 중국의 언론들은 가오카오 부활 40주년을 맞아 이 가오카오 시험의 의의와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가오카오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사람들도 많다고 하더군요.
네, 이 중국 관영 영자신문 차이나 데일리는 이 가오카오 시험을 세 번이나 치르면서 이 시골 학교 선생님에서 대학 강사까지 될 수 있었던 한 70대 남성과 대학 학장인 그 아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전하면서 이 가오카오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준다고 소개했습니다.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 인민망도 지난 40년 동안 중국의 수많은 학생들이 가오카오를 통해서 대학에 입학해서 새로운 삶을 가질 수 있었다면서 이 가오카오는 중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운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오늘 연방상원에서 미국 정보기관 수장들이 참석하는 청문회가 열립니다. 지난달 해임된 제임스 코미 전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의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열리는 청문회여서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도전한 한인 후보가 또 주류 정치권의 높은 벽을 뚫지 못하고 패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올해 열리는 미국 일부주의 지방선거에는 이 처음 출마하는 여성 후보들이 많아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해임된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이 출석하는 공개 청문회가 내일 상원에서 열립니다. 미국 정치권과 언론이 이번 청문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를 앞두고 오늘도 아주 중요한 청문회가 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의 주요 정보기관 수장들이 오늘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하는데요. 모두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FBI의 러시아 대선 개입 수사에 관련된 인물들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댄 코츠 국가정보국 DNI 국장과 마이클 로저스 국가안보국 NSA 국장, 앤드류 맥케이브 FBI 국장 대행,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 이렇게 네 사람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들에게 관심이 쏠리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먼저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은 코미 전 국장의 해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이 앞서 백악관이 로젠스타인 부장관의 권고에 따라서 코미 전 국장을 해임했다고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또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로버트 뮬러 전 FBI 국장을 러시아 대선 개입 문제, 또 트럼프 대통령 측과 러시아 내통 의혹을 조사할 이 특별 검사로 임명한 이 장 본인이기도 합니다. 아, 그런가 하면 맥케이브 FBI 국장 대행은 코미 전 국장 당시 이 FBI의 2인자였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국장에게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관한 수사를 중단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그런 보도가 앞서 나와서 큰 논란이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나 이 배경을 알고 있는지 오늘 집중 추궁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플린 전 보좌관은 러시아 내통 의혹으로 지난 2월에 사임했죠.
네, 이 코츠 국장과 로저스 국장은 어떤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코츠 DNI 국장과 로저스 NSA 국장에게 이 트럼프 선거 캠프와 러시아가 내통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이 공개적으로 발표해 줄 것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앞서 나온 바 있는데요. 의원들이 이 문제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은 대통령의 이런 요청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코츠 DNI 국장에게 FBI의 대선 개입 수사에 이 개입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했다고 또 따로 보도를 했는데요. 이 수사 초점을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에게서 이 다른 곳으로 돌리도록 코미 전 국장을 설득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네. 자, 원래 오늘 이 청문회는 러시아 대선 개입 문제와 상관이 없는 것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올해 말 만료되는 해외정보감시법 FISA의 이 702조 연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이 트럼프 대통령 측과 러시아 내통 의혹, 또 코미 전 FBI 국장의 해임을 둘러싼 배경에 이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마크 워너 상원 정보위 부위원장은 이번 청문회에서 이 코츠 국장과 로저스 국장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묻고 싶고, 또 로젠스타인 부장관에는 코미 전 국장의 해임 배경을 묻겠다면서 증인들이 답변을 거부하지 않고 솔직하게 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 의원들이 러시아 대선 개입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말씀해 주셨는데, 공화당 의원들은 어떻습니까?
네, 공화당 의원들은 해외정보감시법 문제 역시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올해 만료되는 702조는 미국 정보당국이 해외에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전화, 통화 등을 감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정보당국은 이 조항을 이 테러 방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는 별 문제 없이 연장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올해 초에 이 미국 정보기관이 이 트럼프 인수위원회 관계자들을 정보를 수집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새삼 관심을 끌게 됐습니다.
네, 이 데빈 누네스 하원 정보위원장이 밝힌 내용이었죠?
그렇습니다. 이 정보당국이 외국인들에 대한 통상적인 정보 수집 과정에서 트럼프 인수위 관계자들의 정보를 이 부수적으로 수집했다는 건데요. 이럴 경우에는 이 미국 시민의 이 신원이 드러나지 않게 가리도록 돼 있는데, 오바마 이전 행정부 관리들이 정치적인 목적에서 이들의 신원을 공개했다고 이 트럼프 대통령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리차드 버 상원 정보위원장, 이 공화당 소속이죠. 이 버 위원장은 청문회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자신이 통제하기 힘들지만 702조 재연장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 코미 전 국장의 후임이 결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군요.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토퍼 레이 변호사를 새 FBI 국장으로 지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레이 지명자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행정부에서 법무부 차관보를 지낸 인물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레이 지명자에 대해 흠잡을 데 없는 자격을 갖춘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인 2세가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도전장을 던져서 한인사회에 큰 관심을 끌었는데요.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한인 2세 변호사 로버트 리 안 후보가 캘리포니아주 보궐선거에 출마했는데요. 멕시코계인 지미 골메스 후보에게 40% 대 60%의 득표율로 패했습니다. 어제 열린 선거는 하비에 베세라 전 의원이 주 법무장관으로 발탁되면서 공석을 채우기 위해 실시됐는데요. 안 후보는 지난 4월 초에 실시된 1차 투표에서 고메스 후보에 이어 2위에 오르면서 1, 2위가 대결하는 이번 결선 투표에 진출했습니다.
네, 자, 만약에 안 후보가 승리를 했다면 1990년대 김창준 전 연방 하원 의원 이후에 거의 20년 만에 이 한인 연방 의원이 탄생할 수 있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또 김창준 전 의원은 공화당 소속이었기 때문에 안 후보가 승리했다면 민주당 소속으로는 첫 한인 연방 의원으로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정당에 상관없이 한인사회에서 이 안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운동을 벌였는데요. 그 덕분인지 이 조기 투표 결과가 집계되던 어제 개표 초반에는 안 후보가 고메스 후보와 팽팽한 접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 조기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가운데 이 4명 중 1명이 한인이었을 정도로 이 한인들의 투표율이 높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어제 이 선거 당일에 투표한 사람들의 이 투표표가 집계되기 시작하자 두 후보 간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고요. 결국 어젯밤 늦게 안 후보가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예, 이 선거구 주민 대부분이 히스패닉, 그러니까 중남미계라고 했는데 이 한인들의 지원만으로는 좀 역부족이었나 보군요.
네, 이 지역에 한인 중심지인 코리아타운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한인 인구는 전체의 6% 정도에 불과합니다. 60%가 히스패닉인데요. 사실 이 안 후보가 한인 사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회의 이 주역 주민들에게 에도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주 하원 의원인 고메스 후보에 대항해서 아웃사이더와 인사이더의 대결을 강조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기성 정치인이 아닌 외부의 이 참신한 이미지를 내세우려 했는데 주류 정치권의 높은 벽을 뚫지는 못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안 후보가 어떤 인물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까요?
네, 올해 만 41살로 한국 이름은 안영준인데요. 이 변호사 출신으로 LA 법원의 재판 연구원으로 일했고 부동산 사업 투자 관련 사업 등을 하면서 현재 LA시의 커미셔너, 그러니까 시의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안 후보는 이번 선거 결과에 실망하지 않는다면서 선거운동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서 캘리포니아주 보궐선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보궐선거 외에도 올해 미국 여러 주에서 주지사나 주의회 의원 등을 뽑는 지방정부 선거가 열립니다. 자, 그런데 올해 선거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점이 있다고요?
네, 바로 선거에 처음 출사표를 던진 여성 후보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뉴저지주에서 어제 주 상원의원 민주당 예비선거가 열렸고 또 버지니아주에서도 13일에 주 하원의원 예비선거가 열리는데요.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주의 정치적 성향, 즉 민주당이나 공화당에 대한 지지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유심히 지켜보고 있지만 또 과연 여성 후보들이 얼마나 활약을 보일지도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여성 후보들이 많아졌다는 말, 여성들의 정치적 관심 자체가 높아졌다는 말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이 민주당 성향의 낙태 찬성 여성 단체인 에밀리 리스트의 슈테파니 슈리역 회장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전례가 없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에밀리 리스트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선거 출마에 관심을 보인 여성이 미 50개 주 전역에 걸쳐서 13,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지난 2015년과 2016년 두 해를 합쳐서 이 선거 출마에 관심을 갖고 단체를 접촉한 여성이 920명 정도에 불과했는데요. 그에 비해 엄청나게 늘었다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공직 출마에 관심을 보인 여성들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네, AP통신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올해 1월에 했던 고별 연설 내용이 여성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당시 이 만약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실망한다면 사람들의 서명을 받아서 직접 공직에 출마하라고 강조를 했는데 실제로 많은 여성 후보가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 연설 내용에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올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다음 날에 이 워싱턴 DC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여성 행진이 열렸는데요. 또 이 행사에 참여했던 여성들 가운데 공직 출마를 결심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여성의 정치적 힘과 동조의식을 느꼈고요. 또 여성이 여성을 또 대변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만으로 출마를 결심했다면 이런 그 여성 출마자들 중에는 민주당 성향의 후보가 많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여성들만 공직에 관심을 보이는 건 아닌데요. 이 뉴저지주 러커스 대학에서 매년 3월에 미국 여성정치센터가 주최하는 선거운동 교육 프로그램이 열리는데 이 초당적인 성격의 행사라고 합니다. 예년에는 보통 전에 12월까지 등록하는 사람의 숫자가 너다섯 명에 불과했는데 올해 행사를 앞두고는 이 같은 기간에 등록한 여성이 100명에 달했고요. 이렇게 지원자가 크게 늘면서 주최 측이 정원을 250명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정치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여성들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궁금한데요.
네, 올해 지방선거에 출마한 여성 후보들의 이력을 살펴보면 정치적 경력이 전혀 없는 여성이 많습니다. 뭐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여성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을 바꾼 성 전환자도 있습니다. 에밀리 리스트의 슈력 회장은 대부분의 여성이 일단은 지방정부 선거에 도전한 뒤에 2018년이나 2022년에 연방정부 선거를 노리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이 방송됩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안녕하세요. 타박타박 미국 여행 박영섭입니다. 자주 꽃 핀 건 자주 감자. 파보나 마나 자주 감자. 하얀 꽃 핀 건 하얀 감자. 파보나 마나 하얀 감자. 네, 한국의 감자꽃이라는 동시입니다. 저는 사실 감자에도 이 꽃이 핀다는 걸 이 시 때문에 알았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이 감자꽃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감자 하면 떠오르는 이 투박한 이미지와는 달리 꽃은 참 여리여리하니 예쁘더라고요. 아주 옛날 이 스페인의 귀족들은 이 감자를 먹지 않고 이 꽃을 보기 위해서 관상용으로 키웠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하지만 한국인들에게 이 감자는 그 옛날 배고프던 시절 끼니를 달래주던 지극히 서민적이고 소박한 음식이죠. 감자 하면 북한은 양강도, 남한은 강원도 하는 것처럼 미국도 감자 하면 딱 떠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다호주인데요. 미국 곳곳의 역사와 문화, 또 다양한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감자의 고장 아이다호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아이다호는 미국의 서북쪽에 있는 주입니다. 주면적은 21만 7천 제곱킬로미터, 한반도 전체 면적만 한 거죠. 미국 땅은 크게 동부 지역은 애팔레치아 산맥, 그리고 서부쪽은 로키 산맥, 이 두 거대한 산맥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데요. 아이다호주는 이 서부, 그러니까 이 로키 산맥 서쪽 산자락에 걸쳐 있습니다. 주의 대부분이 로키 산맥이 차지해서 험준한 산악지역이고요. 사람 살기 적합한 평지는 적은 편입니다. 1983년에 아이다호에 처음 발을 내디딘 이래 30년 넘게 이곳에 뿌리 내리고 살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 박영준 전 한인회장에게 아이다호의 첫 분위기를 한번 물어봤는데요.
제가 아이다호 산 건 83년부터요. 만으로 17살 때 왔습니다. 처음에 와서는 완전 뭐 지금도 시골이지만 그전에는 더 시골이었죠. 대부분이 이제 사람들 다 농사지고 그런 시기였죠. 제가 사는 곳은 지금 보이시는데 처음에 온 곳은 거기에서 한 8마일 떨어진 조그만 타운이었어요. 메리디언이라고. 근데 거기는 그때 당시에 인구가 7천 명 그런 동네였어요. 근데 그 지금은 8만 5천으로 늘었죠.
예, 아이다호주의 면적은 한반도만한 크기지만 주 전체 인구는 지금도 17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주민들은 거의 다 백인들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그 고등학교가 2,400명 있었어요. 학생 수가요. 9학년부터요. 9, 네. 10, 11, 12 여기는 고등학교 4년 이걸랑이에요. 네. 2,400명 중에 동양인이 한 3명 저까지요. 그다음에 흑인이 1명 거의 다 백인이죠. 그래서 여기는 98% 이상 백인 사회예요. 지금까지도.
네, 아이다호주 사람들은 주의 대부분이 산지나 고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거칠고 척박한 토양에도 잘 자라줄 작물이 필요했을 텐데요. 그래서 국리해낸 게 바로 감자였나 봅니다. 아이다호는 오늘날 미국 최대의 감자 생산지라고 로리 맥코넬 아이다호주 관광청 공보관은 말하는데요.
Idaho also produces about one-third of the potatoes grown in the United States. And I think that's how we're most well-known for the Idaho potato.
아이다호는 감자로 아주 유명하죠. 미국 전체 감자 생산량의 3분의 1가량이 아이다호에서 생산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자 하면 아이다호를 떠올리게 됩니다. 아이다호에서 나오는 감자는 한반도에서 생산되는 감자와는 많이 다른데요. 왜 한국의 감자는 보통 둥글둥글하죠? 하지만 아이다호에서 생산되는 감자는 길쭉하고요. 크기도 이 보통 어른 주먹 쥔 것보다도 훨씬 큽니다. 맛도 다른데요. 한국의 감자는 삶아서 소금만 찍어 먹어도 그 담백한 맛이 일품이죠. 하지만 아이다호 감자는 그렇게 삶으면 싱겁고요. 특히 쉽게 부서지고 별 맛이 없습니다. 대신에 아이다호 감자는 튀기면 정말 맛있는데요. 겉은 바삭바삭하고 안은 아주 부드럽고 맛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지금 살짝 군침이 도는데요. 그나저나 감자 농사 하니까 가난하고 영세한 그런 이미지를 혹시 떠올리실지도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아이다호 감자밭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규모부터 압도적이고요. 어지간한 자본 없이는 쉽사리 뛰어들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다호에 거주하는 한인들 중에는 아직 감자 농사를 짓는 분이 한 분도 없다고 합니다.
네, 아직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감자 농사 규모가 그렇게 작게 짓지는 않거든요. 한국식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감자 뭐 하면은 뭐 몇만 평씩 감자 농사를 지시니까 감자 농사 지시는 분들이 그 제너레이션 하신 분들이라 가족들이 다 계속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감자 생산하는 거 미국의 그 맥도날드 들어가는 게 거의 80%예요. 아이다호에서 감자 나가는 게.
그런데요, 이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정작의 아이다호주 주민들은 아이다호 감자를 잘 못 먹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은데요. 박영준 씨의 설명이 재밌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서는 아이다호 감자를 그렇게 쉽게 찾지 못해요. 왜냐하면 다른 주로 많이 수출 나가고 다른 나라로 수출 나가기 때문에. 근데 다행으로 이제 아는 분들 있으면 가서 직접 가서 살 수는 있어요. 농장에 가서. 그리고 이제 수확할 때요. 가을에 기계들이 많이 이제 다 짓지 못하고 떨어진 것들은 와가지고 사람들이 주워 갈 수 있도록 또 그런 배려를 해주고요. 왜냐면 그게 이제 나중에는 다 이제 썩으니까 그럴 바에야 차라리 동네 사람들 와서 손으로 주워 갈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많이 해주세요. 여기 분들이.
왜 예전에 과일 농장 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크고 좋은 과일은 죄다 내다 파느라고 정작에 크고 좋은 과일은 먹기가 힘들었다더니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디나 사람 사는 곳은 다 비슷비슷한가 봅니다. 네, 타박타박 미국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이다호주의 주도는 보이시라는 곳입니다. 주 청사 뒤로 구불구불 산자락이 펼쳐지고요. 작고 아담한 건물들이 들어선 풍경이 유럽의 어느 예쁜 도시를 보는 것도 같은데요. 박영준 전 아이다호주 한인회장의 보이시 소개 한번 들어보시죠.
보이시란 말이 프렌치예요. 전에 사람들이 서부에 이렇게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그 프렌치 영양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쪽으로 온 것 같아요. 여기 강이 있어요. 여기 보이시 다운타운에 사람들이 그 사막만 지나가 오다가 거기를 딱 도착하니까 나무들이 많잖아요. 물가니까. 그래서 그 보이시란 그 뜻이 City of Tree예요. 그렇게 나무가 많지는 않지만은
네.
갑자기 나무가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더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동네가요. 여기는 항상 해마다 뭐 살기 좋은 도시 하면 보이시는 미국에서 한 50등 안에는 들어가요.
미국은 50개 주가 제각각 한두 개씩 별명을 갖고 있는데요. 아이다호주의 별명이 뭔지 로리 맥코넬 아이다호주 관광청 공보관에게 물어봤습니다.
Idaho's nickname is the Gem State. The name came about because there are quite a few
아이다호의 별명이 보석주입니다. 원래 그런 별명을 얻게 된 건 이 아이다호에서 보석이 발견됐기 때문이에요. 가넷, 오펄 같은 보석들이죠. 하지만 아이다호의 진짜 보석은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독특한 풍경을 갖고 있는 곳들이 정말 많습니다. 깊은 사막 동굴과 아이다호주의 폭포도 자랑거리죠. 언젠가 꼭 한번 방문하시면 좋을 겁니다. 네, 끝으로 아이다호주에서 30년 넘게 살고 있는 박영준 씨에게 아이다호 자랑을 한번 물어봤는데요. 10대 때 아이다호에 와서 아이다호에서 거주한 시간이 한국에서 산 시간보다 더 길다는 박영준 씨는 무엇보다 고향이기 때문에 좋다고 대답하네요. 한국말에 어디든 정붙이고 살면 그곳이 고향이라는 말이 생각나는 대답인 듯합니다.
저는 여기 일단은 내 고향이니까 일단은 좋고요. 아이들 교육 가르치기가 참 좋아요. 그리고 범죄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뭐 사람들 굉장히 친절하신 분들입니다. 여가 지역이 교통 복잡하지 않고 이제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 곳이에요.
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강자의 고장 아이다호 얘기 들려드렸습니다. 저는 박영서였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Hi,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오늘 배워볼 영어 표현은
wind up. Wind up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Hey, Jason, are you going to Brian's farewell party tonight?
I plan to go, but I could wind up not going if my staff meeting doesn't end on time.
Oh, I see. 오늘 본문에서 제가 Hey, Jason, are you going to Brian's farewell party tonight? Jason, 오늘 밤에 브라이언의 송별 파티에 갈 거니? 라고 묻자 제이슨이 I plan to go, but I could wind up not going if my staff meeting doesn't end on time. 갈 계획이야. 그런데 직원 회의가 제때 안 끝나면 결국 못 갈 수도 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이어 제가 Oh, I see. 아, 그렇구나. 라고 답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wind up. Wind up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볼까요? Hey, Jason, are you going to Brian's farewell party tonight?
I plan to go, but I could wind up not going if my staff meeting doesn't end on time.
Oh, I see. Today's expression is... wind, W-I-N-D, wind, up, U-P, up, wind, up, wind up. Wind up means to end up in some fashion or to bring something to a finish. Wind up은 결국 어떻게 되다, 어떤 상태로 끝이 나다, 결말이 나다 라는 뜻인데요. 특정한 행위나 일의 결과로 생기는 상황을 묘사하는 겁니다. 특히 예상하지도 못한 좋지 않은 사건이 벌어지는 경우에 자주 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에게 오늘 밤에 브라이언의 송별 파티에 갈 거냐고 묻자 제이슨은 직원 회의가 제때 안 끝나면 결국 못 가게 될 거라고 했죠. I plan to go, but I could wind up not going if my staff meeting doesn't end on time. 라고요. 네, 이제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 don't want to wind up like Tommy. 라고 하면 나는 토미처럼 되고 싶지 않아요. 라는 뜻이 됩니다. Let me give you another example sentence. 또 다른 예문을 들어드릴게요. I eventually wound up staying home. 라고 하면 나는 결국 집에서 머물게 됐다. 라는 뜻이 됩니다. Here is a final example. We need to wind up this homework before dinner. 라고 하면 저녁 먹기 전에 숙제를 다 해야 한다. 라는 뜻이죠.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Jason, are you going to Brian's farewell party tonight?
I plan to go, but I could wind up not going if my staff meeting doesn't end on time.
Oh, I see. Let's review what we have learned today. Wind up means to end up in some fashion or to bring something to a finish. Wind up. Wind up. Wind up, wind up, wind up.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엘튼 존이 부른 I guess that's why they call it the blues. 사람들이 왜 인생을 블루스와 같다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라는 내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Don't wish it away. Don't look at it like it's forever. Between you and me, I could honestly say that things can only get better. My face in your hands. Live for each second without hesitation, and never forget I'm your man. Wait on me, girl. Cry in the night if it helps. But more than ever, and I guess that's why they call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42년 6월 7일 오늘 미국이 태평양 미드웨이 해전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사흘 전 일본의 야마모토 해군 대장이 7척의 항공모함을 이끌고 하와이 북서쪽에 위치한 미드웨이 섬 미군 비행장을 폭격했습니다. 하지만 비행장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미 일본군의 암호를 해독하고 있던 미군은 함대를 섬 인근에 숨겨놓은 것이었습니다. 이어 미군 전투기가 일본 항모에 폭탄을 투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일본군 항모 4척과 항공기 332대가 파괴됐고 3,5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미드웨이 해전의 승리로 태평양 전쟁의 주도권은 미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979년 6월 7일 오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교황으로서는 처음으로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찾아 유대인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아우슈비츠에서 입었던 죄수복을 입고 교황을 맞이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수용소 방문은 가톨릭교와 유대교 간의 반목을 끝내기 위한 노력의 하나였습니다. 한 해 전 폴란드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교황이 된 요한 바오로 2세는 교황이 되기 전 폴란드의 아우슈비츠에서 가까운 크라코우에서 대주교로 사역했습니다. 이후 교황이 된 요한 바오로 2세는 가톨릭교와 유대교 간의 화해를 모색해 바티칸과 이스라엘의 외교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살아생전 종교화합과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그는 오늘날까지 평화의 사도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